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같은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가서 선수단을 격려하고 싶다면서 처음으로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놓고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를 보류해왔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 고위 관리는 어제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올림픽을 선전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평창을 방문해 미국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한편 올림픽이 2주일간의 선전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도 아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격퇴 작전을 벌이고 있는 연합군이 시리아 중부 유프라테스 강 지역을 공습해 IS 조직원 15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군은 어제 성명에서 이번 공습이 IS 본부와 지휘 통제소를 겨냥했다며 IS 조직원들이 이 지역에 결집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계 시리아 민주군도 작전에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습은 미국이 터키의 시리아 아프린 지역에서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하는 대신에 IS와의 전투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터키군은 지난 20일 시작된 시리아 북서부 쿠르드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으로 260여 명의 쿠르드 반군과 IS 조직원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이번 작전은 아프린 내 테러 분자들과 이들의 주거지, 무기, 장비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민주군은 아프린 지역에서 IS 테러 분자들이 있다는 터키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터키군이 제거했다고 밝힌 시리아 민주군과 인민수비대 규모도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쿠르드계가 주축인 인민수비대와 시리아 민주군은 미군의 지원으로 IS 격퇴 작전에 참여하고 있지만 터키는 이들을 자국 내 쿠르드 노동자단과 연계된 테러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리비아 동부 벵가지의 한 사원에서 차량을 이용한 연쇄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3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어제 저녁 벵가지 시내 알살마니 거리에 있는 사원에서 신도들이 저녁 기도를 마치고 떠날 무렵 첫 번째 폭탄이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여 분 뒤에 경비요원과 의료진들이 부상자들을 후송하기 위해 현장에 모여있을 때 길 건너편에서 더 강력한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벵가지 당국은 이날 테러로 시민과 병력을 포함해 적어도 33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의료진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히고 나선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의 정보자유 증진을 위한 인터넷 특별 전담팀을 창설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쿠바에서 통제를 받지 않은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위해 쿠바 인터넷 특별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담팀은 쿠바에서 인터넷 접근과 독립 언론 확대를 위한 도전 과제와 기회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전담팀에 포함될 정부와 비정부 기구 대표들이 다음 달 7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랜마는 쿠바의 인터넷 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과거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쿠바 불안정 계획을 은폐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 인터넷 접근 확대 등의 용어를 사용해왔다며 쿠바인 40%가 이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부패위원회는 80일 동안 반부패 범죄 용의자와 참고인 등 350명을 소환했고 이 가운데 95명은 아직 구금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은 북한이 매우 빠른 속도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수준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제네바 대표부의 군축 담당 대사가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민간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38도에서 영하 12도, 낮 최고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로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1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체제 보호뿐 아니라 김정은 권력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갖추는 게 북한의 다음 행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무기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y have moved at a very rapid clip. Make no mistake about it. Their testing capacity is improved.
폼페오 국장은 23일 미국 기업연구소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서 북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기 실험 역량이 진전됐고 실질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실험 빈도 역시 향상됐다며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수준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김정은이 단 한 번의 무기 실험 성공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석적으로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한 개의 무기를 개발하거나 2월 8일 열병식에서 선보일 전시용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also analytically true that Kim Jong-un will not rest with a single successful test. Right?
따라서 미국인들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할 방법을 찾아낼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at increases the risk to America, and that's the very mission set. The President Trump has directed the government to figure out a way.
폼페오 국장은 CIA가 김정은을 이성적인 인물로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시간을 몇 개월로 추산한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I talked last week about the fact that North Korea is ever closer.
자신이 지난주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다며 단 몇 개월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고 같은 말을 몇 개월 전에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폼페오 국장은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도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갖추는데 몇 개월 남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CIA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폼페오 국장은 22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몇 달 안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김정은이 갖춘 도구, 즉 핵무기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정권 보호 차원 외에도 자신의 권력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를 사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We do believe that Kim Jong-un, given these tool sets, would use them for things besides simply regime protection.
폼페오 국장은 미국이 얼마나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김정은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진정한 행동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을 김정은이 착각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김정은이 이런 사실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중앙정보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합리적인 행위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장이 밝혔습니다. 이런 판단은 북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폼페이오 국장에 앞서 중앙정보국의 고위 실무자도 김 위원장을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평가를 했었죠?
예,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CIA 고위 인사가 폼페이오 국장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CIA에서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코리아 미션 센터의 이용석 부국장 보는 당시 발언에서 또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 전력에 정면으로 맞설 생각이 없다며 그가 바라는 건 권위주의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듯이 장기간 집권하다가 평화롭게 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이 김 위원장을 합리적인 행위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김 위원장이 대미 행동에서 극단적으로 위험한 방식은 피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판단이 미국의 북핵 문제 접근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관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행정부 내 관련 부서들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대북 접근 방식은 이런 정보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북한의 안보와 자신의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 옵션을 언급하면서도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건 이런 판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실제로 합리적인 행위자임을 엿보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더 위험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는데도 매번 그런 위험까지는 감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과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한반도 주변에 핵 항모가 전개된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에는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폼페이오 국장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적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정권 유지 외에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지난해 발표한 2017 전세계 위협평가에서 북한의 핵개발 목적을 억지력 확보와 국제적 위상 강화, 강압 외교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올해 초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샌더스 대변인의 발언은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부족한 재원을 소모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 정권의 실태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정권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핵개발을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김 위원장이 고위 보좌관들로부터 북한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죠.
예, 폼페이오 국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경제 현실을 사례로 들었는데요. 김 위원장을 두려워하는 보좌진들이 그에게 직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CIA의 평가대로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하더라도 안팎으로 처한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다면 합리적 행위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는 16개 정보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들 모두가 김 위원장에 대해 CIA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 정보 브리핑을 받고 있다면서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댄 코스 국가정보국장 그리고 외부 일정이 없으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브리핑에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의 조직과 활동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헌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고위 관리가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제네바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We will not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우드 대사는 23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어떤 핵 위협에도 맞설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핵 억지력을 갖췄다고 주장한 한대성 북한 제네바 대표부 대사의 발언에 이같이 대응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핵무력을 강화하기로 한 북한 정부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이 안전하지 않은 것은 핵무력 때문이며 실제로 핵무력이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태평양 전 지역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북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계속 평화적이고 책임감 있는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하기를 원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International pressure on North Korea is profound. It is intense and it will continue.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은 강력하고 집중적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에 대한 이 같은 국제적 연대를 저해하려는 어떤 노력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철통같이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다카미자와 노부시게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국제사회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n order to work towards the 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한반도 비핵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전 세계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tated through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most clear.
국제사회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만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김 차석 대사는 최근 남북 대화에 긍정적인 전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도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축회의는 1979년에 설립된 국제사회 유일한 다자간 군축협상 포럼으로 핵군축과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 소극적 안전보장 등 4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군축과 비확산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토마스 건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 압박만이 아닌 관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에서 35년간 근무한 뒤 지난해 퇴임한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확실하다며 한국의 자의적 핵무장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의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 초안이 공개됐는데 수위가 과거와 비교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근 진전된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I don't think that the NPR is a reaction to the North Korean developments as much as it is concerned.
저는 NPR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늘어난 핵무기 역량과 핵 관련 정책이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중국도 조금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핵 역량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 문제가 이번 NPR 작성의 핵심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이유 중 하나로는 소개됐지만요.
그렇다면 아직도 외교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나 핵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Yes, but it's not a short-term issue. It requires engagement with the North Koreans, and it will be a very long.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는 빠른 시일 안에 될 사안은 아닙니다. 북한과의 관여가 필요하고 매우 오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When the president announced maximum pressure last year, he said the administration's policy was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I support maximum pressur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최대 압박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 자신의 행정부의 정책은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최대 압박을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관여 정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무부 재직 당시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의 교역을 끊도록 하는데 앞장서셨는데요. 어떤 방식을 취하셨나요?
Well, without mentioning specific countries, I think that a number of African countries had good relations with North Korea.
국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고 북한 회사들을 고용해서 군사 거래를 하거나 국가의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북 제재 위반이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런 거래를 끊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의 이런 노력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이 최근 추가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로 인해서 더욱 강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아프리카 국가나 세계 어느 국가도 북한과 어떤 형태의 군사 관련 사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 일각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에 따라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United State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is absolute. And South Korea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 역량이 강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으로부터 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 관계를 끊게 된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마크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 재무부가 북한, 베네수엘라, 러시아 정부의 가상화폐 악용 실태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비오 의원과 메넨데즈 의원은 19일 스티븐 무느신 미 재무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베네수엘라 정권의 가상화폐 악용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베네수엘라 정부가 원유를 담보로 발행한 가상화폐 페트롤을 이용해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 외화를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의원은 같은 서한에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도 가상화폐를 발행해 이를 악용하려는 데 관심을 보여왔다며 재무부가 베네수엘라의 가상화폐를 어떻게 감독하는지 이들은 철저히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의원들은 문우신 재무장관의 총 6개의 질문에 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가운데 4개는 베네수엘라 정권의 가상화폐 악용 실태에 관한 재무부의 감독 상황과 악용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북한, 러시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와 같은 해외 국가들의 가상화폐 발행 상황과 정부 발행이 아닌 다른 가상화폐 악용 가능성을 재무부가 어느 정도까지 감시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는 겁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의원들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늘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백악관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 사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확인했었습니다. 지난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발생한 워너크라이 공격은 컴퓨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안자라떼 전 미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지난 10일 열린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를 우회하는 자금 조달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를 사이버 분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사이버 민주주의 법안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미국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백악관에서 아시아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상황이 또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가 북한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 seems unlikely that this will represent a turning point in North Korea's very dangerous pursuit.
그린 부소장은 23일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올림픽 참가가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매우 위험한 행동을 변화시킬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틈을 벌리려는 북한의 노력과 한국과 일본,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북한의 위협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서장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 한국의 진보 인사들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항구적인 쌍중단, 즉 북한의 실험 중단과 미국의 훈련 중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양보를 제공하고 미국의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역학관계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irst, the administration here is strongly opposed, and Japan also is strongly opposed.
트럼프 행정부와 일본 그리고 한국의 보수파들이 쌍중단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제재들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그린 부서장은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여론 역시 전면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한을 불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부서장은 북한 역시 역사적으로 대화 후에 다시 실험을 감행하는 행동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올해 봄이나 여름에 다시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수미테리 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They are probably looking for sanctions relief down the road. We know the sanctions are
북한이 제재 완화와 미한 합동 군사 훈련의 무기한 연기, 심지어는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테리 한국 석좌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유엔 제재 위반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양보를 제공하면 미국과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핵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현재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연기돼 있어 북한도 그때까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그 이후라고 말했습니다.
The question is what's going to happen when we resume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I do think this is one thing.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문제라는 겁니다. 테리 한국 석좌는 이번 기회를 놓치기를 원치 않는 한국 정부가 합동군사훈련의 연기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견해 차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리 한국 석좌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과 국제 제재 그리고 군사적 선택 가능성 등 때문에 도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일각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정은은 여전히 대기권 재진입체 성공적인 발사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다시 지난해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테리 한국 석좌는 오는 4월이나 5월에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며 위기가 얼마나 커질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파견하는 응원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체제 선전이 목적인 것으로 보면서도 응원단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통해 뭔가 느끼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응원단이 13년 만에 다시 남한 땅을 밟게 됐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북한 응원단의 남측 방문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음악무용대학 출신으로 지난 2002년 탈북한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는 무엇보다 북한이 응원단을 대거 남측에 보내는 것은 체제 선전의 목적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뭐 응원단은 그들이 한번 톡톡히 그 재미를 본 셈이죠. 그 서포트 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들의 행동 가지가지가 또 북한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약간 정치적인 행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북한이 세 차례 응원단을 남측에 파견해 큰 관심을 끌었던 만큼 이번에도 응원단을 통해 대북 인식을 개선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했었습니다. 특히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파견됐던 북한 여성 응원단은 미녀 응원단이란 별칭을 얻으면서 한국인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 2002년 8.15 남북통일대회 때 서울에 파견됐던 만수대예술단 무용수 조명혜 씨는 당시 한국의 인기가수 이효리 씨와 광고까지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81년도.
제가 7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아니.
난 더 잘못한다. 반갑습니다.
김철웅 씨는 북한의 응원단 파견은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간 응원단은 약간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그 미녀 응원단을 앞세워서 그들의 체제라든지 그들의 어떤 뭐 꾸밈 없이 살고 있다. 이런 홍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양강도 해산 출신으로 지난 2015년 탈북한 전경수 씨는 북한 선수단이 많이 참가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응원단을 대거 보내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크게 참여 안 하는데 응원단이 크게 빌려 있을까요? 그걸 통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우상을 좀 높이려고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기본 목적이 정치적으로 그저 북한을 소개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김일성 대학 출신 탈북자 김지영 씨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북한이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는 통일을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항상 미녀 응원단이라고 여기 와서는 좀 이제 파워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내줌으로써 김정은이 그 어떤 과시 우리는 아직도 편하다다 이제 우린 통일을 바라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또 보내지 않을까 이런 거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 응원단으로 선발됐던 탈북자 한서희 씨는 BOA에 응원단의 목적은 조직의 단결된 위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응원단은 남측에 파견되기 전 철저한 사상 단결 훈련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을 떠나는 거니까 떠나서 해외를 보는 거니까 마음이 변하지 말라는 뜻에서 뭐 적들이 심장 속에 들어와서 싸우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잘하고 와라. 뭐 장군의 위상을 높이 떨치고 주체조선의 위상 떨치고 오고 뭐 그다음에 뭐 장군님을 한시도 잊지 말고 조국을 한시도 잊지 말라.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한서희 씨는 다만 합숙 도중 러시아 내무성 아카데미 공연에 초청돼 끝까지 훈련을 마치지는 못했지만 사상 교육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응원단은 키와 출신 성분, 충성심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신 성분 좋고 뭐 외모 키 160 이상, 뭐 해외에 친척이 없어야 되는 거, 그런 사람들로 선발이 됐었죠.
탈북자들은 그러나 북한 응원단을 통해 남북이 하나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12년 탈북한 김가영 씨입니다.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응원이라는 것은 그 체육에서 그 스포츠에서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봐요. 근데 세계의 모든 눈이 쏠리는 그곳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그 우리 선수들을 그러니까 북 선수 남한을 따지지 않고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를 떠나서 그 공간만큼은 진짜 평화의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 평화의 기운이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나는 기대하고 있고 또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004년 탈북한 한국정부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의 응원단이 참가함으로써 평화올림픽 성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참가함으로 해서 그런 평화올림픽 그 분위기 좀 조성하고 그다음에 올림픽을 또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 사실은 우리 정부나 뭐 국익에 맞는 거죠. 아, 그 다음에 흥행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겨울철 올림픽이 하계 올림픽 만큼 그렇게 인기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흥행을 좀 하고 또 경제 살리는데도 뭐 일정에 도움이 되겠죠. 손님들 좀 더 오면.
함경북도 예술단 무용감독 출신인 탈북자 최신아 씨는 남한을 방문한 응원단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뭔가 깨닫고 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보는 것만 해도 좋은 취지가 되지 않을까? 말은 못하지만 온 분들은 다 느끼고 갈 거예요. 저 생각에는.
김가영 씨는 특히 지난 2002년 8.15 남북 통일대회 때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조명혜 씨가 한국에 와서 인기가수 이효리 씨와 광고를 찍었던 것을 상기하며 남북이 이번 기회를 통해 화합의 길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효리 씨랑 또 그 조명혜 씨가 같이 광고도 찍고 둘이 막 손잡고 막 걸어다니면서 또 언니, 동생 이런 사이로 지내자고 하는데 그 순간에 막 가슴에서 막 뭔가 울컥하면서 아 진짜 우리는 한민족이구나라는 생각에 막 눈물이 막 핑 돌아서 이번에 오는 선수단들도 그렇게 부담감 없이 우리 남한 북한을 같이 손잡고 막 뛰어보는 그런 평창 올림픽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북은 앞서 지난 17일 11개 항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고 북측이 다음 달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응원단 230여 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북측 응원단이 남측에 오는 것은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와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방해를 위해 허위 불안 조성 등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이 4년 전 해제한 기밀문서를 보면 북한은 당시 한국 내 학생운동까지 활용해 한국의 올림픽 개최를 훼손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이 9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처럼 고위급 회담을 열었지만 30년 전 서울올림픽 때는 상황이 크게 달랐습니다. CIA가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 두 달여 전인 7월 11일 작성한 기밀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당시 올림픽이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도록 7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IA는 특히 북한 정권이 올림픽 개최를 앞둔 한국 정부의 고민을 극대화하고 북한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을 위험한 장소로 묘사하는 선전 수위를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와 범죄가 서울의 범람에 위험하다며 참가 의지를 밝힌 국가들의 결정을 번복할 것을 설득하려 했다는 겁니다. CIA는 또 북한 정권이 1988년 봄부터 한국의 대학생 시위를 활용해 서울올림픽을 훼손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를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공동개최 거부가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시도로 비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CIA는 한국의 급진 세력이 북한 정권의 지시를 받는다고 믿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들은 올림픽이 남북 통일을 상징해야 한다는 북한 정권의 노선을 채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운동권 학생들은 당시 판문점에서 북한과 60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하며 올림픽 공동 개최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67개 반체제 단체 대표들은 5월 28일 북한 정부의 입장을 선호하는 성명에 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와는 별도로 북한 주민들이 서울올림픽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북한의 동맹국들이 북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올림픽 개최 8일 전에 북한 정권 수립 40주년 구구절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해 자오쯔양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초청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위급 대표들의 참가도 요청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당시 최초로 서방 텔레비전 방송사 취재까지 주선하며 100만 명이 넘는 군중 행진 등을 통해 김씨 정권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서울올림픽의 의미를 희석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CIA는 또 북한이 이듬해인 1989년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기획하고 미리 매체들을 통해 나라 안팎의 선전을 강화한 것도 서울올림픽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별도로 공산권 주요 동맹국들의 서울올림픽에 불참하도록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을 비롯해 대부분의 당시 공산권 국가들이 올림픽 참가 의지를 밝혀 북한 정권의 노력이 희석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올림픽은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인 159개국이 참가했었습니다. CIA는 북한의 설득에 동조해 올림픽 참가를 거부한 나라는 쿠바와 니카라과,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알바니아, 세이셸 공화국 정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련 관리들이 서울을 방문해 안전과 올림픽 실행 계획을 논의한 것도 이전 모스크바와 LA 올림픽 때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의 참가와 공동 개최 등을 위해 노력한 배경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IOC의 지원 아래 3년 동안 연쇄 스포츠 회담이 열렸지만 남북한이 공동 개최를 합의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양궁과 탁구, 여자 배구 등 여러 종목의 북한 개최를 종종 제안했지만 무산됐고 그해 5월 사마란치 위원장은 남북한 공동 개최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고 CIA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마란치 위원장은 당시 북한의 초청을 전제로 평양을 방문해 일부 개인 경기를 북한에서 치르는 방안에 관해 마지막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CIA는 북한 정부가 비슷한 수준의 공동 개최를 제외한 어떤 형태의 참가도 일관적으로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과 박세직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 수용 의지는 밝히면서도 공동 개최는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그러나 불안을 조성해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는 북한의 시도 가운데 일부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많은 선수와 정부가 북한 정권이 테러로 올림픽 게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나타냈고 미국 등 일부 나라 선수들은 안전에 관한 우려, 특히 호주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피 계획까지 발표했다는 겁니다. CIA는 그러나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의 긴밀한 안전 조율, 심지어 소련과 중국도 올림픽 게임의 안전을 홍보하면서 우려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CIA 문건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북한 정권은 서울올림픽 방해 공작 목적으로 1987년 대한항공 폭발 테러를 가해 115명이 사망했었습니다. 또 1986년엔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중동 테러 조직을 사주한 김포공항 폭발 테러를 가해 5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교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민간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병력과 차량들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제 23일 찍힌 위성사진에선 규모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시간으로 23일 오전 10시 16분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에 위치한 광장을 찍은 위성사진에 열병식 준비로 추정되는 대규모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BOA가 이 지역을 찍은 플래닛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광장 곳곳에는 병력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줄을 지어 이동을 하고 있고 차량 수백여 대도 광장 한켠에 주차돼 있습니다. 해당 광장은 과거에도 열병식이 열렸던 곳으로 최근 한국합동참모부는 이곳에서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국 언론들은 북한이 건군절을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하루 전날인 2월 8일로 변경했으며 이날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찍은 1월 사진에선 병력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1일 오전 10시 15분에 찍힌 사진에는 병력으로 보이는 20여 개의 점 형태의 무리가 광장 중심부에 도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44분에 찍힌 위성사진에는 앞 두 줄에 모여있던 병력들이 왼쪽 도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찍은 위성사진을 통해 대열의 이동 장면이 확인된 겁니다. 21일에 찍은 두 장의 위성사진 역시 흐릿하지만 30분 사이에 대열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백여 대의 차량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 장소로 집결하기 시작해 12월 말에 현재의 대형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1일 해당 장소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지만 같은 달 27일에는 주차 공간의 4분의 1을 차량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후 12월 27일까지 일부 차량들이 이동을 한 흔적이 보였지만 전체적인 차량 대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2월 31일 사진에는 최근 사진처럼 주차 공간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광장의 북서쪽 지역인 이곳은 과거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할 때 차량 수백여 대가 주차됐던 공간입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이자 군사 전문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this is getting geared up for a really big show.
병력들과 차량이 운집해 있고 과거 이 장소가 열병식에 쓰인 전례로 볼 때 북한 당국이 매우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센 연구원은 화질이 좋은 또 다른 위성사진 서비스를 토대로 점 형태로 모여있는 병력이 점 하나당 40에서 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광장의 남쪽에는 도열해 있는 항공기들도 포착됐다며 이들은 열병식 때 동원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 문제와 연계해선 안 된다고 시나 폴슨 서울의 유엔 인권사무소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정업원 문제와 연계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입니다. 폴슨 소장으로부터 3년 차에 접어든 서울 사무소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폴슨 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유엔 서울인권사무소가 개소한 지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에서의 활동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We have a number of achievements, but one of the things
무엇보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국제적 이슈로 부상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다루고 있고요. 유엔 총회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가 다양한 시민단체와 국제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변화되고 개선되는 것이겠죠.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와 대화, 관여를 늘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유엔에 아동과 여성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지난해에는 유엔 장애인 인권특별보고관을 북한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당장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주민들의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한국 인권사무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So one of the things we do is talking to people who've come.
활동 중 하나는 탈북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북한 내 인권 실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최근에는 어떤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지 알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탈북한 분들의 증언을 듣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언을 들었는데요. 일부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외부 정보와 차단되고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또 직업 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박탈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들과 면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죠?
When we talk to defectors, it works both ways. Sometimes they come to us.
탈북자들이 서울 인권사무소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최근 탈북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북한 내 자행되는 인권 침해 상황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는데요. 최근에는 북한을 탈출했다가 강제 북송돼서 수용소에 수감된 후 다시 탈북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중국 국경 인근 북한 내 수용소의 열악한 실태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난방이 안 돼서 매우 춥고 먹을 것도 없으며 수감자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강제 수감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생생히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요? 정보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따로 거치고 있나요?
We've done investigations in many different countries and understand very well.
저희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이런 조사를 많이 해서 증언을 토대로 하는 조사의 성격에 대해 매우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은 매우 믿을만합니다. 그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요. 이 탈북자들의 증언에도 또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또 위성 등을 통해서도 이 탈북자들의 증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설 명절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해 2016년 중국의 북한 음식점에서 집단 탈출해 입국한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 think North Korea's request is a difficult one. The 12 women in question are
북한의 주장은 어려운 요청입니다. 여종업원 12명은 성인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이동의 자유, 국가를 떠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또 북한이 제시한 조건들로 인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 또한 크나큰 비극입니다. 이산가족 대부분은 고령으로 이 헤어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이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 북한 정부가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전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한국 망명사안에 대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More investigation is always better. Look, I think as critical thinkers,
조사는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 사고자들로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죠. 가능한 한 여종업원들로부터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편견 없이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행동 유형이 있는데요. 이 확실한 것은 북한 당국이 일본인과 한국 국민 등 타국민에 대한 납치를 자행해왔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 국민을 납치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이태원 씨 아내와 아들을 포함해 지난해 11월 탈북자 10여 명이 중국에서 강제북송됐습니다. 이들의 안전과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유엔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I mean, this is an issue. The issue of people being returned.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유엔 난민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조사 과정 없이 송환 조치가 이뤄지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 정권이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을 다루는 방식인데요. 우리는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도 제출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북한으로 송환된 모든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유엔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한계는 뭐 북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수감자들의 인권 보호나 이동의 자유 보장 등 이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진전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We are increasing our efforts to
저희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나 관련 사례 수집, 분석 작업 등을 통해서 누가, 어떤 기관이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은 오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저희는 현재 초기 단계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과정들이 실현 가능할지 현재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확인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어떤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he fact or the finding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that crimes.
지난 2014년에 발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재판 없이 발생하는 수감 조치,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등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에 맞서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들은 우리 모두가 맞서서 계속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남북은 북한 마신령 스키장에서 양측 선수들의 공동 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마신령 스키장으로 가는 도로에서 아이들이 삽등을 들고 제설 작업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보도되는 등 마신령 스키장이 북한의 인권 침해의 상징적 장소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t's not really anything I can talk about. I mean, obviously children should not be working, but
당연히 아이들이 이런 일에 동원돼서는 안 되죠. 하지만 저희 사무소에서 이를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하지 이런 일에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이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기존의 정보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탈북민 가운데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Well, the right to leave one's country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자신의 국가를 떠나는 것을 포함해서 이동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한될 수 있고 보안 문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같은 평가는 주권 국가가 결정할 일입니다. 물론 이런 제한이 가능한 한 많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 활동과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The main difficulty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is that we don't have access.
북한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앞서 우리가 어떻게 탈북자들의 정보를 재확인하는지 물으셨는데요. 사실은 이들의 증언을 재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 나라 안에 사무실도 있고 대표도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도 힘들고요. 정보를 얻기도 힘들죠. 탈북자들의 일관된 증언만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죠. 또 북한 내 시민단체도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가 없고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점도 이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조사와 관련해 북한 쪽과는 접촉이 있습니까? 올해 방북 계획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No, I don't have a plan to visit North Korea.
아니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UN 한국 인권 사무소의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So we plan to continue our work. We plan to work more with civil society.
탈북자들을 포함해 시민 단체와 더욱 연계해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또 UN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필요할 때마다 작성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주재하는 시나 폴슨 UN 인권사무소장으로부터 서울 사무소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하와이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